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안에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범사에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한인들이 미국 이민 초기에는 한인들의 수가 미국 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온통 미국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온종일 잘 안 되는 생활 영어로 미국 음식 먹고 눈치 보면서 일하며 살다 보면 한국 음식과 한국말이 그리워지지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거 오래전 얘기입니다. 사실 90년대 80년대 그 이전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한국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지나가기라도 할 것 같으면 차를 일부러 세워서 이제 한국 사람인지를 묻곤 했었습니다. 초창기 이민에 기독교인이 많아서 그랬었는지 한국 사람들은 다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되게 모여들었죠. 그래서 한국말과 한국 음식이 그리운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타종교 혹은 무종교였던 분들도 미국에 오시면 한국 사람을 만나러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가는 곳을 교회라는 것을 처음 방문하셨던 분들에게 사실 예배는 많이 생소한 거죠. 그리고 설교도 알아듣기 힘들고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간단한 예배 후에 가는 그 친교는 한 주간의 영어 그리고 문화 음식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아주 먼 거리를 드라이브해서 김치, 된장,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로 교제할 수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말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의 교회들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소위 구역 예배로 드리는 소그룹 모임도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동과 말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경건한 예배당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보다는 마치 사랑방처럼 집집마다 이게 돌아가면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인 구역 예배를 더 선호했습니다. 구역 예배는 통상적으로 1부 예배와 2부 그 친교 순서로 나뉘어졌는데 1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시면 신나는 2부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초기에 그랬었어요. 사실입니다. 이거 음주와 끼견이 어느 정도 허락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2부가 진행됐는데 그 속에서 마음껏 이제 한국말로 서로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 말씀이 아니라 그저 사람과의 만남이 그리워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말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 명, 두 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가랑비에 속어쪘듯이 졸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지루하게 앉아있었던 그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조금씩 속사람이 변해서 술, 담배도 자연히 끊어지고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또한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 만나러 나간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축복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나러 교회 나가서 사람 만났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사람 만나러 교회를 나가셨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적지 않았으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시든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은 모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가장 아쉬운 점은 성도 간의 교제가 크게 약화되거나 혹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그냥 드릴 수 있어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좀 드릴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셀모임 친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요. 얼추 가능하죠. 셀모임 친교도. 그러나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눈을 마주보면서 서로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며 나누는 대화는 실종됐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이제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미국 속담인데, 눈에서 서로가 잘 보이지를 않게 되면서 점점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약한 부분부터 부서진다고요? 부러지기 쉬운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만남이 불가능해지면서 가장 연약한 신앙인들부터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듯 싶습니다. 현재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룹은 중고등부예요. 혹시 또 어딘지 아세요? 청년들 그리고 애노교구 어르신들입니다. 중고등부와 청년 중에서 신앙이 약한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못 맞춰요. 나중에 보니까 많이 그저 늦잠 자느라고 아침에 시간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을 못 맞춰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아예 어떤 경우에는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기도 했고요. 애녹교구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온라인 예배가 좀 익숙지 않으셔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찾아가 뵐 수도 없고, 연약한 분들을 심방하면서 위로하고 붙들어 줄 수도 없어요. 친교가 약해지면서 저는 정말 깨달아요. 얼마나 성도의 교제가 소중한 것이었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의 깊은 의미도 깨닫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은 성도의 교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중심에 모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 다 함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늘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성도의 교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내 가족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도 되지만 저분의 아버지도 되어진다, 저 믿는 분의 아버지도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서로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 힘쓸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사실 맞는 말인가.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 특별히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가족의 그 유대감이 크게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달라요.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에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가족들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명절 때,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 이런저런 가족 행사가 있을 때 가족들은 모두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중심으로 서로 간의 왕래도 잦아지지요. 서로 간의 대소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선물 교환도 왕성해집니다. 또한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부모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아 얘야 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부모님이 나셔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서로 돕고 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나면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족 모임이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 같이, 부모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 우리가 추도식이라고 하나요? 추모 예배 같은 걸 좀 드리면서 모이기도 해요. 근데 모이는데 이런저런 일로도 인해 가지고 뭐 어떤 형제가 요번에 내가 바빠서 못 가요, 형님 미안해요 하면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형제들끼리 모임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각자 나중에는 따로 모이게 되더라고요. 모임이 없어지고, 모임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세우는 일도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무소식이 희소식이 돼버려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전화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뭐 누가 아프다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평소에 모일 일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소천하시고 나면 그 가족 간의 긴밀한 유대감이 급속도로 힘이 빠져갑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중심에 계셔야 부모님을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가 함께 모여 서로 돕고 섬기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되더라고요. 모이기에. 교회들마다 이렇게 잘 안 모일 수도 있어요. 뭐 셀 모임 가짜 가면 잘 안 되고. 그 이유가 사실은 신앙 고백이 어떤가 한번 물어보면 오히려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대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믿고 섬기고 있는가? 아버지로 모실 때 그 자리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 하나 되어서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하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이기 힘쓰게 되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교통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참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감사하게도 중간에 소천하는 법도 없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그 영원하신 아버지 안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시들어지거나 혹은 사라지는 법도 없이 영원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돕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얘야 얘야 네 은사를 사용해서 저 사람을 도와줘라. 이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꾸 우리 아버지로 섬기게 되면 서로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서로 교제하면서 온전하게 한 사람도 핏절함이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한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안에서 서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알게 돼요. 김이박최 서로 성씨가 다르죠. 그리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같은 한인 성도들끼리만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요. 진짜 인종에 상관없이 문화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성경시대에 이 빌립보 지역과 바울이 같이 있었던 로마는 무려 18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아실 거예요. 역사를 보시면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그리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다스렸던 곳이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대제 이 나라가 누구에게 망하냐? 로마에 망한다고요. 결국은 그러면 이게 로마와 이게 빌립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적개심이 있는 동네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리도 엄청 떨어져 있고 서로의 말이 다르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요. 혈통과 육정이 모두 다른 사람.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가까울 수 없는 그런 동네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홀연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또 이쪽에 문안 인사를 하고 저들이 홀연히 정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로마 교인들은 서로 한 가족으로 문안 인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가족이 된 이 성도 간의 교제는 무난 인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됩니다. 그 나눔 속에 기쁨은 커지지요. 그리고 슬픔은 사라지고 서로 사랑으로 돕고 섬겨서 모두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박해 이후로 순교 이후로 박해를 받아서 교인들이 천지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겠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아주 먼 데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도왔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통해서, 이게 사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항상 벽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왜 이게 지명을 얘기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 막이 있었거든요. 서로 간에 건널 수 없는 차별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도 같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과 마치 이건 평양에 사는 시민과 타지역에 사는 사람, 북한 타지역에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차별이 있었던 게 차별이.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시민들과 유대인들과 저 갈릴리 지역에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평양 시민과 북한 주민과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가 뭡니까? 이거는 또 완전히 또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거기서 더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서로서로를 가로막았던 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길 때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모든 벽이 허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도들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상관없이 서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8개 팀 이상 단기팀을 온 세상에 선교팀을 보내왔지요. 유럽, 중앙아시아,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등 참으로 5대양 6대주의 단기팀을 보내면서 그곳에 세워진 현지인 교회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 일면식도 없었던, 진짜 일면식도 없어요. 가보면 처음 만난 사람들이죠 다. 예. 과거 일면식도 없었던 타인족, 타민족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고 저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이 아버지를 중시로 모실 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지,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의 뜻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생전에 계실 때는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 우애해라, 사랑해라, 나눠 먹어라. 부모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울 때,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섬기고 또한 한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길 때 행복해지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성도들이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하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며 예배할 때, 서로 성도들 간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으로 섬겨 한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점,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아버지로 중심에 모시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종의 플랫폼 장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너희 삶의 심령에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어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누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성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바울이 모든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요. 언제나 그렇듯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서로를 축복하는 신앙 공동체의 성도의 교제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요, 한동안 제게 교회는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아예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예배당 가냐?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저는 교제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사람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 만나서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저는 예배드리는 곳인 줄 알고요, 예배만 드리면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여겨져서 맨 뒤에 앉아있다가 축도하기 전에 살짝 나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교회는 예배당이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데가 아니고. 교회 오래 머물면서 이렇게 교회 오래 머무시는 분들 보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결과가. 그러니까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오래 머물면서 사람 만나시는 분들 보니까 그 가운데 시험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확신은 더욱 굳어졌어요. 교회는 예배당이지, 주님 만나러 가야지. 사람 보면 시험 받고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축복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여기 있다 하고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돈 따발이 한국 하늘에서 여기 있다 하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했을 때 돈 따발 받았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예. 병에 걸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뭐 의사의 손이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하고서 손이 막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의 손이 내려와서 나를 만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권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소원 기도에 전도자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병든 자에게 의사를 보내고요, 기도하면 의사를 보내요.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저들을 휴거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내주셨고,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사, 교사, 그리고 각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셔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어려움을 돌아보셨어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기도했겠죠.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으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온다고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지난번 우리 아마존 선교를 통해서 갔는데, 아마존 선교를 통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성도의 교제가 있었죠.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코로나 때 이제 아버님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잠깐 나오셨는데 다시 본국 이렇게 아마존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아주 떠돌이가 된 거예요. 아주 난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됐죠. 근데 저희도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니까 도와드리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교제가 없었다면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도움이 하늘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저는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다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영적 필요를 돌아보셨어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서로 다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다른 말로 성도들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그분을 보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만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 다니다가 사람에게 시험 받아서 신앙생활에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에게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입니다 라고 권면을 해주곤 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보고 하는 거에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고 하시면 절대 시험 받을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모두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임한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요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장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듬더듬 그렇게 가는데 정말 큰 문제 아니에요. 장님은 어떻게 살아요? 선천적인 이렇게 시각장애인도 살기가 힘든데 후천적으로 이렇게 되면 더 큰 고통이 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때 정말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그냥 고쳐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단번에 오케이 고쳐줄게 너 눈 뜰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저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주님을 만나러 교회는 와야죠. 당연하지요. 그러나 서로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성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도록 해주세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교제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인간이 되지요. 인간 사람 사이 즉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우애를 통해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고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인간은 성숙해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혼자 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배움을 얻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나요? 서로 간에 이렇게 따뜻하게 허그만 해줘도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악수만 해도 괜찮고요. 서로 간에 따뜻하게 허그만 해줘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 위로와 평안도 역시 신앙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 성도의 교제 안에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주면서 두 가지 말씀을 줍니다. 설명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이 신앙 고백에 분명해져야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하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모든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랍지 않아요?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분들이 처음엔 교회 공동체에서 2부 구역 예배 친구만을 부어라 마셔라 아주 뜨겁게 가지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2부 예배 친교 때 그렇게 마셨던 분들이 나중에 되니까 집사, 장로, 권사, 예, 목사님도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때로 성도의 교제에 시험 주고받고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권을 기뻐하셨다고요. 성도의 교제라는 어찌 보면 매우 미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온라인상이라고 할지라도요 교우장님들과 셀 목사님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대로 더욱 열심을 품고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성도의 교제를 더욱더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문안하면서요 무엇이나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아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춤을 추세요. 아무쪼록 온전한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 곧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그분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늘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가족으로 또 얻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서로 모이기에 힘쓰며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의 교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범사에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